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셋,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읽었더니 본문 가지고 말세에 믿음을 보여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예수님 우리 동네 더 계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 보내심을 받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에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리고 이 열두 제자를 둘씩 둘씩 짝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파송하실 때도 누가복음 10장 9절 보시면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자들을 늘 고치시고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 증거와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달랐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기만 하면 천지가 뒤집어지고 여튼 유대민족이 세상 가운데 왕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요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저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해놓고, 나중에 보면 정말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오시기,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뭔가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좀 미적지근하고 예수님이 마치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분이 정말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는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데 완성이 될 때까지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기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게 될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 묵상하다가 이제 어제부터 누가복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구역장님들 통해서 공지할 때 누가복음 17장하고 18장은 연결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어제 읽었던 묵상 본문하고 이게 연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마지막 때가 임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어제 몇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있어요. 일종의 경고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게 되면 어떤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어제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거리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죠. 불신자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도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천사정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광고하는 메시아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도하는 재림주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광고하거나 전도하거나 홍보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다 눈으로 보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문선명 박태순을 비롯해서 무슨 이만희든 안상홍이든 장길자든 정명석이든 우리나라 저기 윤호동에 가면 재림교회 그 구인회든 누구든 이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전도하는 메시아, 프랭카드 적어놓은 메시아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예수님은요, 번개가 번쩍여서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 동네 재림주가 있다, 저 동네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사람들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도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뭔가 이 거룩함에 대한 감각, 경건함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요 다 심판을 받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심판을 면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롯의 때에는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어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뭘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게 뭘까요? 이거 다 일상이에요, 일상. 이거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죄를 짓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이게 무슨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상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일상을 너무 열심히 사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너무 열심히 너무 부지런히 살다가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죠. 자기 일상이 너무 바빠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묵상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뭔가 남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거죠.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일상을 너무 열심히 사는 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 일상을 너무 열심히 살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여유가 없다. 그거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큰소리치면서 잘난 척할 만큼 화려하고 풍족하게 살았어요. 걱정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소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화려하고 풍요로워가지고 걱정할 것이 없고 큰소리 떵떵 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말하면 외면이고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무관심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요로워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삶의 목표도 뚜렷해요. 그러니면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16장 거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 성경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에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는 것이 죄입니까? 사실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20절 제일 마지막 끝머리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길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 성경 비유에 이름 나오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두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너무 자기 앞가림하면서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부지런히 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의 목표도요, 이게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 달라져요. 어떤 때는 퀼트, 어떤 때는 뭐 무슨 운동, 어떤 때는 수영, 운동도 이게 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유행이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뭐 이런 에어로빅, 또 어떤 때는 뭐 무슨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대와 문화에 따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뭐 쓸모없는 자격증 따로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자격증만 10개, 20개씩 있는 분들을 회개해야 돼요. 자격증 10개, 20개인데 뭐 쓸모 뭐 가지고 그거를 뭘 봉사하고 뭐 이런 거라서 하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자격증 따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학원 다니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정말 묵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기도 잊어먹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고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남을 돌보고 남을 챙길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죠. 자기 앞가림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너무 부지런히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걷다가 보면 들의 꽃도 보고 걷다가 보면 뭐 이렇게 아 정말 목련이 피었구나 개나리도 피었구나 진달래도 피는구나 그런데요 사람들이 뛰면요 그거 못 봐요. 자동차 타고 가더라도 천천히 달리면 그래도 이 주변 보기라도 하는데 속도를 막 과속을 하면 할수록 우리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열심히 너무 빨리 달려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가지고요 자기 주변을 볼 줄 몰라요. 아, 다 자기 앞가림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앞가림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인생이고 실패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너무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부지런히 사는 거 그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지를 볼 줄 아는 그런 눈, 이를테면 노아의 시대, 그 타락한 시대, 로스의 시대, 그렇게 험악한 시대, 그 시대의 고통과 그 시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미얀마를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내 문제 아니어도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 기도 가운데 품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자기 앞가림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네 인생 네 건데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풍속 따라가다가 보니까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글 쓴 분이 현대인들의 삶의 자리가 계속 변해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의 자리가 들판에서부터 시장으로, 시장에서부터 극장으로 현대인들의 삶의 자리가 변해왔대요. 이를테면 삶의 자리가 옛날에는 들판이었다는 거죠. 농사를 짓거나 뭐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다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살아갈 때는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게 중요했어요. 성실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요 열심과 성실보다 뭔가 이렇게 모험정신이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일확천금도 가능해요. 이게 들판을 토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일확천금하기 어려워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삶의 자리가 들판에서부터 시장으로 바뀌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얼마나 모험정신으로 막 이렇게 달려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판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화려함, 전혀 다른 사치스러움 그거를 누리게 된 거죠. 현대인들은요 들판이나 시장에서 살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극장에서 산대요. 보고 듣고 즐기는 게 중요한 거죠.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유희예요. 얼마나 재미있느냐, 얼마나 즐거우냐, 얼마나 기분 좋은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자리가 변했다고. 그래서 요즘은요, 이게 진리냐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재미없으면 진리는 거예요. 진리도 진리도요 재미가 없으면 질려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게 바른 거냐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재밌느냐, 기분 좋으냐, 즐거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밌고 즐거운 거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여가지고요, 예배조차도 요즘은 예배조차도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즐겁고 재미있고 기분 좋은 거를 따라다닌다는 점에서 정말 현대인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고파는 시대가 됐어요. 영혼을 사고파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온라인 대세, 그래서 예배와 모임조차도 다 영상,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배당에 모여도 예배당을 마치 극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극장 가는 것처럼 예배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코로나 전에도 예배당은 극장이 아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여하튼 예배당에 오면 이렇게 그냥 모여서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좀 돌아보고 서로 얼굴도 마주치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등도 두드려주고 이런 만남이 사실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영상 시대에는요 만남 자체가 다 차단이 돼요. 요즘은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영상 예배는 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 손치더라도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진행되는 종교 행위를 시청한 것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무슨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거나 하는 거, 그런 어떤 영상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그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헌신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연약함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즐겁고 쌈박하고 재미있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제일 많은 것이 무슨 음란물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설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뭐 거의 설교의 홍수, 우리는 거기서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게 될 것이고 뭔가 이 연약함을 짊어지고 실험하는 기회조차 봉쇄될 것이기 때문에 차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에 물든다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요 이 타락한 세상의 부조리가 점점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원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오랫동안 묵상할 때 시편에도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한 그런 원한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시편이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은 거는요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속상할 일이 많거든요. 속상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꿈이 깨어질 때도 있고요, 병이 들 때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상할 때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풀어낼 거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속상해하다가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속이 상해서 낙심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 주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입은 속상한 영혼을 오히려 주님이 품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속이 상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깨어질 수 있는데 깨어진 마음 속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은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가까워질수록 말세가 될수록 타락한 세상에는 속상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요 속 안 상하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당은요, 무당은 점쟁이는 속상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무당은요, 점쟁이는 우상신앙은 어려움을 면하고 복받을 길을 가르쳐준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너뿐 아니라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는데 어떻게 속상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은 속상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재난을 면하고 복받을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재난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경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내 코가 석잔데도 불구하고 남의 어려움까지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어려움을 면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제 오늘 묵상해도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에는 부조리한 일이 더 많고 불의한 일이 더 많아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많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6절부터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6절부터는 불의한 8절까지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거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예요. 그런데 1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왜냐하면 이 사람은 VIP였거든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막 떠버리는데요 자기 자랑하는데 29개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게 29개 단어예요. 반면에 세리는요 자기 주제를 알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에 세리같이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 많을까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같이 큰소리치고 잘난척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리같이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말고 이 세리같이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야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는 세리같이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바리새인처럼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더욱이 타락한 시대 교회가 병들면요,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보다 자기 포장하기 좋아하고 큰소리치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늘 자기하고 남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막 나서고 싶어하는 사람이 교회는 더 많다고요. 그러니 교회가 병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런 세리처럼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많다면 교회가 병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병드는 이유는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올 수 있을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일이겠어요? 교회 생활 재미있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 실망스러운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 저 사람은 아니겠지, 저분은 아니겠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뒤통수 치고 어느 순간 그분이 실망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큰 소리는 쳐요. 잘난 척은 해요. 그런데 보면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존경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대접은 해주는데요,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순복하거나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하거든요. 다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속상한 일이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경쟁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자기를 남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열등감 갖는 사람은요,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 서로를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힘겨루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을 때는 큰 소리 치는 거고요, 자기가 못났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속이 상해요.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둘 다 문제거든요. 사실 더 잘난 사람은 존중해주고 더 못난 사람은 품어주면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해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의 관심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늘 고민하고 묵상하니까 눈치를 보게 되거나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거나 진실하거나 정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만땅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들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은 상처가 없겠습니까? 남들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세월 지나갈수록 마음이 교만해져요. 완악해진다고요. 사실 그것이 내면의 큰 상처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들도요, 늘 뭔가 이렇게 좀 주눅들고 비굴하게 살기 때문에 이게 상처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속상할 일, 원통할 일 많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속상하고 원통할 일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18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할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상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원통함을 풀 수가 없어요.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요, 불의한 재판장과 우리 주님의 큰 차이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요, 그 도시에 어떤 원통함을 짊어지고 있는 과부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재판장의 결론은요, 오늘 보면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네. 재판장이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이 과부가 너무 끈질기게 자꾸 자기를 찾아오니까 귀찮고 번거로워서 이거 풀어주고 끊어버리겠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요 얼마나 씁쓸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사실 이게 절 구분이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8절 상반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까지가 8절이고 사실 절 구분이 되면 더 좋은데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첫 번째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의 결론은요, 8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너 속상할 일이 너무 많을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너무 많을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너 기도하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밤낮 부르짖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원한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원한이 별로 쌓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뭔가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살면, 정말 주님께 소망 두고 살면, 세상을 불의에 대항하며 살면, 남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면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기다리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볼 수 있을까? 주님 그렇게 씁쓸하게 말씀하신다고요.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속상하고,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자기 코가 석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내 주변을 돌아봐야지,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쓰러진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돌보고 챙겨주고,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의 기도 제목 짊어지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금요일까지 시편 묵상했는데요, 몇 사람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59편 10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시리이다. 그런데요 11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요 흩으시고 낮추세요,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11절에 그들을 죽이지는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원수가 흩어지고 원수가 낮아지고 원수가 소멸되기를 다 기도하면서 다만 그들을 죽이지 마세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 오늘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59편 13절에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이게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요 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한 사람도요 단번에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세요. 악한 사람이 단번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그 고약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게는 더 힘든 기간인 거죠.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시편 묵상할 때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죽이지 않은 거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거죠. 그렇지만 죽이지 않아서 덕분에 다윗은 더 오래 고생하거든요. 죽여버리면 될 것 같지만 죽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죽이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 원수가 계속 좀 이렇게 흩어지고 망하고 소멸되게 해주세요. 그 기간 동안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죠. 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아픔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하루아침에 변한 건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금방금방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뭔가 확실하게 내 꿈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달라요. 속히 들어주세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요. 오래 참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원한을 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요 견디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는 눈물 닦아주시고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저 영혼들을 위로해 주세요. 이 부르짖는 피조물, 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자기 일이 너무 바빠요. 자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일상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자기 앞가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주변에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요 너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바쁘고 심고 거두는 일, 집 짓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자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표는 눈에 보이듯이 명확하고 자기가 노력만 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사실상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인생을 즐기기 위한 거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충분히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루는 게 많아요. 누리는 게 많아요.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은 죄인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은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계신데 우리는 짊어질 십자가는 없고 다만 장식물로의 십자가, 액세서리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 주님께서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씁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 그래도 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주님 마음 배우려고 애를 써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몇이나 볼 수 있을 때가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 마음 헤아리려고 해요. 저는 주님 옆에 있어요. 저는 주님과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입증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